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대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1장 안에 본론교육으로 세 개의 사건이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신 사건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두 번째 사건은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 걸렸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고요. 지금 나오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나병 걸린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번에 나눠서 상세하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은 40절 한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4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본문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있었다. 우리 식으로 이제 예전에 표현하던 식으로 치면 문둥이죠.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제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회당이나 또 베드로의 집이나 다 마찬가지죠. 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뭐 나병 환자인데 이름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또 경제 수준이 어떠하냐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배웠는지 뭐 모든 것들이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으로 사실은 다 잠식되고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이 사람은 사회생활할 수가 없죠.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도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줄을 딱 쳐놓고 동네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구걸이나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동네 안에 들어오면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돌멩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 다니고 할 때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가족들과도 따로 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더 마음이 슬픈 이유는 우리가 다른 큰 질병이 걸리면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감기가 들렸다 그러면 아이고 찬바람을 많이 쐈나 보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쩌다 그렇게 무서운 병이 걸렸나 이러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 나병은 좀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병 걸렸다 그러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천벌을 받아서 저렇다. 조상이 죄를 졌든 지가 죄를 졌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큰 벌을 받았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도 나병은 천벌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형벌 이제 이게 이제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죄든 남의 죄든 여하튼 참 사람들이 형벌로 또 이 천벌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온몸에 짊어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본문 읽을 때에는 나병 한 사람,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한 가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나병 환자에도 적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인해 벌을 받는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뭐 도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잘못된 투자를 했다든지 투기를 했다든지 이러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가 나병을 온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파탄난 지경을 자기의 모든 삶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도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저거 죄 짓다가 벌 받아서 저 모양 됐지. 저거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형벌 받아서 천벌 받아서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것이랑은 가까이 할 필요도 없어. 저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만난. 근데 그런 것과도 이제 비슷하게 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이 첫 구절 4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다 써놨습니다. 우선 이 40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왔다.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회당에 있어도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찾아나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열병 들렸던 장모 예수를 찾아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나와요. 예수님을 찾아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행동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해요. 감기가 걸리면 사람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피가 나온다. 뭐 토했는데 뭐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덜컥 겁이 나죠. 그러면서 병원에 사실 빨리 가야 되는데 주저하게 된다고요. 이게 도대체 큰 질병이 아닐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주저하게 돼요. 심지어 그런 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큰 이 좋지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찾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에는 나름대로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 걸린 사람은 저기 따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계신 게 아니거든요. 동네 한복판에 계시거든요. 동네 한복판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이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는 나름대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왔겠죠. 혹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지거리를 하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아니면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면 내가 맞아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찾아 나온 거예요.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오긴 했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는 거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 나오면서 주님이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박대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저런 것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혹시 감내해야 될 그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내고 주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간절한 모습을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가장 적절한 태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었으면 그냥 예수님한테 와서 고개 숙여서 인사하거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악수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는 농담 섞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 주님 보고 꿇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꿇어 엎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귀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고 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참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면서 가슴 아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고백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귀한 믿음의 고백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냐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에 나왔던 사람들 다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 장모 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지껏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귀신도 쫓아내셨지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지금까지 고쳐주었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가 나병을 갖고 있다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던 은혜, 내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은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은혜를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 거죠. 동시에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이 부분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고백은 논리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가 맞습니다. 경고침 받는 걸 가장 간절히 원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주님 저는 원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듯이 제발 거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원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랜 세월 현실 속에서 자기가 겪어왔던 현실적인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못 고치잖아요. 어떤 일,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나병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는 게, 소망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바라는 그런 인생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형벌을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노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께서 원하셔야 제 인생이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반문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지만,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주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정돈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사람은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지어 그것이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주어졌던 죽음에 거의 맞먹는, 죄로 인해 주어진 가장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뭐 우리 가운데 나병 들린 사람은 없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병이 없으니까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문득 떠오른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성격이 문둥이 같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몸에는 문둥병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들의 나병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나병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종류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며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 사시는 동안 평생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 고백하고 치유받고 회복됨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구석구석 광야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 혼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나 혼자 나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병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알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설령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생긴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 형벌을 온몸에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누구에게서도 해결책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